네, 됐습니다. 그러면 찾아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몸된 지체 가운데 귀한 교사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합당한 직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교사 교육을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 성령 아래 무릎 꿇게 하시며 주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기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알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은 피곤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로날로 새로운 영혼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지는 귀한 우리 중고생들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빛으로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게 그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를 통해서 더욱 우리 학생들을 돕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반갑습니다. 보통은 나와서 하는데 카메라가 고정이 돼 있어서 여기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고등부에서 교재를 하고 있는 최학선 형제입니다. 항상 이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요. 항상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주어진 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는 모르지만 책에 적혀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우리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아직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화되는 폭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론으로 나온 책들하고 현재 나타나는 학생들하고의 양태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이 변하는데 책은 아직도 옛날 이론들을 많이 답습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이론은 우리가 어떤 출발하는 근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영역 발달면을 찾아서 보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신앙의 지도라는 것은 사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 요소를 토대로 아마 학생들과 교제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책저책 들여다보면서 어떤 더 좋은 자료가 있을까 살펴봐도 결국 강조하는 것은 우리 기본 신앙생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봉사. 대부분 다 거기에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또 독특한 어떤 기발한 것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다만 그것을 좀더그 환경에 맞게 조금 각색을 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정말 순수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학생들 정말 새벽 이슬만큼이나 순수한 열정을 가진 학생입니다. 다만 그것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행 방법은요,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큰 주제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건 책을 같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사례나 그런 예들을 아까 좀 아까가 아니고 들으려고 하는데, 아까 규현이 얘기다 말았는데, 규현이는 인터넷 소설을 쓴 지금 한 고등학교 한 3학년 여학생일 거예요. 인터넷 소설. 그리고 그 소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책으로 출간된 제목이 그놈은 멋있었답니다. 그놈은 멋있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시선을 좀 맞추고 아이들이 어디다 관심을 두느냐. 그러니까 제가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되죠. 아이들은 근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읽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단계인데 내가 지도하는 나를 지도하는 선생님은 그걸 모르면 그 아이에게 마음을 열기는 좀 어렵겠죠.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그래서 학생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교재를 하다 보면 걔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자주 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버디버디를 통해서 뭘 하느냐, 아니면 그 외 다른 뭐 네이버를 통해서 뭘 하느냐를 안다면 걔가 생각하는 그 환경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알면 알수록 그 아이에게 필요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앙 지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제가 청소년의 발달 특성의 이해. 그게 아마 주제인 것 같아요. 신앙 지도는 그 다음이고. 왜냐하면 먼저 알아야 그들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 우리 청소년들은 정의를 내리기를 여기 책에 있습니다. 167페이지에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여기는 제목만 있고요. 아동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다. 뭐 더 쉽게 말하면 청소년기니까 청년기와 소년기에 공통되는 사람들이 청소년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1318 해갖고 우리 중고등부 홈페이지가 1318 JBCH ORG잖아요. 그것처럼 13세에서 18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법규상으로는 18세부터 29세까지, 보통 12세에서 18세 20세까지 법상으로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사회문화적으로는 좀 더 연령대가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고등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1318에다가 정의를 두고 하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2번에서 6번까지의 그 정의들은 그 청소년기를 어떤 특징 지은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자아 발견기다 한 것은 내면적으로 이제 육신이 커가면서 속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자아 정체감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데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심리적 이육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제 부모의 그늘에 있다가 부모를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젖을 뗄 때를 이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처럼 부모의 그늘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을 심리적 이육이라 하고요. 제2의 반항기라는 것은 그럼 제1의 반항기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반항을 하는데 하여튼 뭐 이유도 되지 않는데 반항을 많이 하죠. 사춘기 때 보통. 그래서 제2의 반항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선다형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1번 부모, 2번 또래 집단, 3번 사회, 뭐 세 가지면 될까요? 뭐가 제일 영향을 많이 줄까요? 청소년한테. 예? 또래 집단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다른 단어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다른 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대부분 책도 그게 맞습니다. 또래 집단이 영향을 가장 많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크게 광범위하게 범위를 찾아보면 또래 집단보다 더 영향을 많이 주는 파트가 있어요. 누구냐면 부모님,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보다 영향을 많이 주는 데 없어요. 그 결과가 사춘기 때 나타나는 것뿐이지 사춘기 때 또래 집단하고 친하게 지나고 그래서 또래 집단이 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맞나요? 실제로는 또래 집단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데 현재 행동에는 또래 집단이 영향이 더 많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얘가 이런 원인이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사실은 가정부터 그 문제가 잉태되어서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첫째는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하나 나왔죠. 두 번째는 또래 집단,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외에 먼저 선생님이나 뭐 선배나 후배나 어떤 그 환경,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교회 환경까지 영향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어떤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데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이 학자들에게는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이 교회 환경이 또한 좋은 영향을 주는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질풍노도이라는 것은 질풍, 노도, 다 어떤 성난 표정, 굉장히 화난 표정 이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의 어떤 표정이 그 심하게 교차되는 그런 감정의 어떤 교류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도기 주변인 집을 유액이라는 것도 과도기 지나가는 단계다. 주변인. 그러니까 아동기도 아니고 성인기도 아닌 어떤 어정쩡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 집을 유액이 아직 갑집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유해 책임을 아직 지지 않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의를 이렇게 좀 보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위치가 어느 선상인지 좀 파악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심리적인 특징 한 네 가지 정도를 언급해 봤는데요. 먼저는 저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의 그늘에서 또는 부모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다가 그런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커서도 그러면. 근데 이제 혼자 독립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죠. 독립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또 부모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고 또래 집단의 영향력은 커지고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큰 바탕은 부모의 영향이지만 점차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그런 단계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어떤 부모나 부모 외에 선배님, 선생님들, 친구들, 후배들이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2에서 첫째 가정환경 그랬는데 가정환경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뭘까요? 혹시 여기 맞벌이 하시는 분 계셔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벌이 하시는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여덟 분. 나머지 결혼 안 하신 분? 하고? 한쪽만 하시는 분. 자. 사회가 많이 발달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윤택할 수 있지만 반면에 가족 공동체로서 공유할 시간은 적어진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죠? 네?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 쏟을 시간만큼 쏟지 못하고 직장에 분명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에 쏟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유기체적인 어떤 연결점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연결할 수 있는 통로들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늘상 부족한 게 뭐냐면 시간에 쫓기는 거죠.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가족을 해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일하는 의미조차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로 일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사회활동도 있는 거지 가족이 없다면 그 근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토대가 가정이라는 건데 그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볼 건데 가족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이혼 가정이 증가한다든가 또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한다든가 그 외에 어떤 기타 사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홀부모, 한부모 가족이 증가한다든가 또는 위탁된 아이들이 있다든가 이런 어떤 버려진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어젠가 그제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서울 저 경동시장 부근에 한양타가서라는 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버려진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아이가 중학생쯤 된 아이인데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정줄 데가 없으니까 한참 부모의 어떤 애정을 이미 받고 이제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사고를 치니까 그 원장님이 대신 갑니다. 근데 마음은 안 열죠? 마음은 안 열죠. 근데 거기는 다행히도 이제 치유 과정이 조금 나와서 제가 들어봤는데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옛날보다 훨씬 많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2위랍니다. 2위. 2등. 그런 건 등수에 안 들어도 되는데 어느덧 그렇게 등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무수한 가정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가정의 위치에서 탈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가정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환경만 그런가요? 학교 환경은 어떻습니까? 학교를 세운 그 근본 목적을 딱 보면 대부분 홍익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교육, 또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그런 교육, 자유평등, 박애, 뭐 이런 아주 거창한 구호를 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교 환경은 어떤가요? 정말 인격적인 교육이 가능합니까? 잘 되고 있나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질문한다면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요? 그런 게 이미 떠났어요. 대부분 지식 위주의 교육,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교육,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이지 사람의 인성을 키우고 사람의 어떤 인격체를 키우는 교육은 이미 많이 갔죠. 물론 커리큘럼 과정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디 있을까요? 그런 인격체로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곳. 어딜까요? 아시는 분? 누가 대답하신 것 같은데. 교회라고요?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수 칠할 때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졸음이 달아나거든요. 한 가지만 노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 안 받고,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하잖아요. 근데 학교나 학원은 물질의 통제를 받으면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만큼 어떤 그 인격체로의 교육이 약할 수밖에 없죠.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한 건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환경은 이제 그러니까 인격체의 교육이 아닌 지식 전달의 위주의 교육, 그런 게 많이 이제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화된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일탈되는 학생들, 학교 교육 환경에 적응 못해서 자퇴하거나 중퇴하거나 가출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학교는 가기는 가지만 몸은 가 있는데 따돌림을 받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폭력이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더 조직화되고 진흥화되고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환경, 요거는 제가 다른 데서 하나 떠온 게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언급되는 것도 있는데요. 자, 시온의 정서입니다. 시온의 정서는 뭐 24의정까지 있는 자그마한 책이지만 그중에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켜놨는가를 잘 나타내는 의정들이 몇 개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1의정에 보면 바보가 된 저 짐승을 보라. 무슨 말일까요? 바보가 된 저 짐승, 누굴 말하는 걸까요? 비유대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다 비유대인인데 그중에 우리 청소년이 해당되고 청소년에게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 짐승처럼 행동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의정에 보면은 종교 대신에 물질적 욕망을 채워줘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인 능력을 전부 빼버리고 육신의 욕구만 충족을 시켜줘라 그런 겁니다. 요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6의정에는 투기와 사치를 장려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죠? 요새 뭐 명품 개, 명품 족 이런 말이 다 사치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투기, 정당한 노력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벌려가는 것.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부동산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 그거 다 투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시온의 정서하고 얼마나 잘 맞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의정에는 거짓된 원리와 원칙을 가르친다. 그래서 거짓되고 우둔하며 대표적이고도 부패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진화론. 고지시잖아요. 근데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예?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시부이정, 아까 말한 대로 가족 환경에 들어가는 가족 제도를 파괴한다. 그 다음에 가족의 중요성을 없애버려라. 예? 가족 교육의 중요성 이런 거 없애버린다는 가정 교육에. 그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정신없게 만들죠.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헷갈리는 걸 믿는 게 미신이라나요? 혼미케해서 믿는 게 미신. 그 다음에 스포츠와 오락에 빠지는 거. 우리 아이들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진리는 단 하나지만, 그러니까 진리는 분명히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론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진리는 많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산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산. 네? 그러니까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누구도 보이지 못하잖아요. 산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논리를 갖다가 진리에도 적용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데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유일한 신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느냐? 아니다. 다른 데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상대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만이 오직 진리다 하고 얘기를 하면 절대적이기 때문에 종교통합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맞다고 어떻게 증명하냐. 다른 길도 있는데, 저렇게 다르게 가는 길도 있는데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속는 거죠. 진리는 분명히 하나인데요. 그 다음에 14의정 퇴폐문학을 창설한다. 퇴폐문학이라는 건 어떤가요? 대표적인 게 포르노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16의정에는 교육과정에다가 어떤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넣는데 그것의 이유는 사회 질서를 깨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세요. 요새 우리 그 나라 현실을 보면 데모 많이 하죠. 파업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사회 질서를 깨는 거잖아요. 그리고 깨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권력에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죠. 자, 여러분 계속 사방 여러 군데서 파업 일어나고 막 데모가 일어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누가 좀 절대자가 와서 강력하게 좀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는데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맨 밑에 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나요? 뭐 꺼야 되나요? 아, 저만 잘 보였는데 미안합니다. 끄는 거 어디 있어요? 누르면 만져주시죠. 여기는 없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보면 시청각 교육으로 창의력을 근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청각 교육. 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육을 말할 때 그 중에 방법 하나가 시청각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유초등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시청각 교육이 정말 장려할 만한 교육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라고. 저도 그래서 이거 만들어 왔잖아요. 보시라고. 예? 이따가 좀 있으면 이제 청각 교육도 할 텐데. 근데 그것을 하면 뭐가 안 된다고요? 생각하는 능력이 뺏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TV하고 라디오를 비교를 해보면 TV는 보고 듣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화면이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전혀 생각할 짬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라디오는 들으면서 중간에 끊어져도 이어져요. 그렇죠? 여운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교육보다는 듣는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청각 교육이라는 데다가 저걸 잘해야 잘 가르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시청각 교육을 하면 약 뭐 며칠이 지나도 한 7, 80%가 기억이 된답니다. 그렇죠? 영상으로 딱 찍혀 있으니까 듣는 건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한 10에서 30%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함정이 있는데 이 시온의 정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도 오늘날 시대를 똑같이 시온의 정서에 나타난 내용대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이걸 같이 보려고 했더니 좀 흐려서 성경을 찾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졸리셔서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졸린 사람은 크게 읽으시고 더 많이 졸린 사람은 더 크게 읽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이 중에 청소년에 해당되는 구절이 있을까요? 있어요? 찾아보니까 많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모를 거역하며, 청소년은 다 부모가 있잖아요. 네? 그 외에도 많죠. 뭐 돈을 사랑하는 거, 뭐 자기를 사랑하는 거 다 해당이 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거죠. 야고보서 4장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세상과 원수돼서 사는 것이 합당한 건데 세상하고 친하게 지내고 살죠. 그런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환경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제일 먼저 지으면 누구가 들어갈 장소를 제일 먼저 져요? 성인들이 들어갈 장소를 먼저 져요. 그렇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대부분 교회에서 구석이나 모퉁이나 지하나 뭐 이렇게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정말 중요한데 중요하다는 느낌이 좀 덜 들죠. 그게 교회 환경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인 상담으로 목회, 성인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지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교육 전도인이 쓰신 지가 얼마 안 됐죠. 다른 교회는 없는 교회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 환경에서 우리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방황할 수 있는지 그런 여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봤더니요. 11시가 시작됐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교회 학교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데 선생님이 없어.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성인 그 집회 시간에 찬양하러 찬양대 가서 봉사하고 와야지 교회 학교를 시작한대요. 방치되는 거죠. 그럼 그 학생이 받는 느낌은 어떨까요? 그 학생이 받는 느낌은 최고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존재다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도 신앙이 좋은 애들은 이제 선생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은 시원찮은 애들은 다 도망가겠죠.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중등부에서 교사로 학년 주임을 할 때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 전체 집회 끝나기 전까지 선생님이 다 왔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왔으면 이 반은 누굴 놓고 누굴 놓고 해서 그 이제 분반에 각 교사 배정하는 걸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아이들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선생님 안 오셨구나. 그러면 집회가 끝나자마자 광고도 하기 전에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 대집회 듣는 학생들은 주변을 배회하고 부모님 통제도 안 되는 애들은 집으로 가버려요. 한 번에 갖고선 이제 다른 선생님 눌려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 눕기 전에 벌써 애들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 또 불러다가서 애들 다 불러왔잖아요. 잡아왔잖아요. 저기 놀이터에 가서. 네? 선생님이 없으면 그래요.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학생이 정말 중요하고 학생을 선생님이 사랑한다면 빠질 수 있겠어요? 주일날? 학생 맡아놓고? 지각할 수 있어요? 자기 아니면 챙겨줄 사람이 없는데? 그 학생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굉장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지각하고 쉽게 빠져버려요. 대안도 없으면서. 미리 얘기하면 주임 선생님 누가 책임자가 대신 누구라도 세우죠. 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근데 지금은 거의 저 무단 결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날이나 적어도 안 되면 주일날 아침에 주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니까 그전에는 이제 연락이 다 돼서 조치가 취해지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면은 교회 학교가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교회 학교 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거죠. 교사가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늘 부족해요. 왜요? 그만큼 교회 환경이 열악한 거죠. 교사가 교사라 봉사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고 학생들이 교회 학교 출석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주일학교, 교회 학교면 언제든지 좋은 곳, 내 마음을,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곳, 아까 가정환경 파괴되는 거 보셨죠? 그 가정환경이 파괴된 가운데도 나는 우리 선생님 때문에 우리 교회 간다. 어?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반가이 맞아주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이렇지만 난 교회 간다. 그래서 교회 더 잘 나온 학생도 있거든요. 그게 바람직한 교회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청소년기에 청소년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학문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은 복잡하게 써놨는데 뭐냐? 잠재력은 뭐고 뭐에 대한 인식이냐? 사실은 이거는 이제 기존의 그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었었는데 요새 교육학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그 학설들은 성선설을 중심으로 한 교육 이론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백지장에 무슨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그려진다. 그 성선설이죠. 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 다음에 성경에도 그렇게 안 돼 있죠. 청소년도 죄인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한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오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 행동주의. 뭐냐면 행동을 똑바로 가르치면 되지. 올바른 것을 하게 하면 되지 하는 지도 방침. 이게 세 가지 지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르쳐서 그대로 실현시키면 올바로 교육이 된다는 교육관입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안 되죠. 아무리 참선을 하고 선을 닦고 도덕을 행하고 그래도 사람이 올바르지 않잖아요. 대표적인 거. 자, 오늘날에 박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떨어져 있냐면 윤리 도덕은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은 무척 많은데 옛날에 보면 훨씬 많겠죠? 많이 배운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은 많은데 윤리 의식은 굉장히 낮다는 것은 뭐예요? 잘 가르치고 많이 가르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죠. 두 번째, 고립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래 세상은 더러운 것이야. 그러니까 내 아이 내가 품고 가르쳐야지. 더러운 것은 만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해야지 하고 모든 악의 조건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들 중에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 죄, 어디 가면 죄, 노래방 가고 어디 가고 뭐 하면 다 죄라고 하니까 애가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고립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아이가 잘 성장이 됩니까? 아니지요. 세 번째 오류. 세 번째 오류는 대부분 교육학책의 첫 단원을 장식하는 말이 자존감이라는 말이에요. 자존감. 아이의 쉽게 말하면 길을 살려줘라. 기꺾지 말아라. 전철에서 뭐 나뒹굴고 뭐 별짓 다 해도 그냥 둬라. 기 죽으니까. 이게 자존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도 야단치지 말아라. 기 죽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유행했고 아마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노래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놓쳐버렸네요. 가사하고 좀 가사를 앞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 believe the children are future. 나는 어린이가 우리의 장래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쉽게 자존감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의 웃음에는 어떤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웅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내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외로운 곳에서.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보니까 한 10년 넘게 전에 유행했던 노래인데요.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시트를 친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귀에 익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나와 안 끌면은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교육의 중심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존감. 다른 사람 앞에서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거. 근데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틀리진 않았는데 그러한 자존감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울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인간이 영혼육으로 돼 있을 때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한 자존감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을 가르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가이사야서 보면 그랬죠? 나 자신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죠. 내 안에 드는 게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닮은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려져 있으니까 듣기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 자존감이 세워주는 그런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자존감만 가르쳐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키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이로운 사람, 도덕군자를 키워낼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키워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훨씬 중요한 거라.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서도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교회 교육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짚어봐야 돼요. 내가 가르쳤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너가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여한 것과 장애물이 뭐냐? 너는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응? 육신의 소욕이 너무 커서요. 아직 저는 구원이 좀 의심스러워서요. 아니면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짚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선생님도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없을 것 같죠. 어찌 기본이지. 교사가 구원받은 거 기본이지. No.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은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교사로서의 태도는 전혀 안 나타나. 형식적으로는 나타나. 근데 안 나타나. 전도 집회 가길 꺼려하고 학생들에게 가까이 가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제가 능력이 모자랍니까? 여러분이 약합니까? 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뢰해야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나를 이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능력도 주셔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나만 부족해. 그래서 나는 못해. 자꾸 빠지고 뒤로 후퇴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 시대적인 특징. 오늘날 청소년이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고 가정의 어떤 교육의 중요성이 파괴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반가정적인 가치관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성경적인 금기들이 체계적으로 폐지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건 이제 미국 얘기가 대표니까 우리나라 좀 안 맞는 사례도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죠. 그렇죠? 맞나요? 처음 하는 사실인가요? 케네디 대통령이 한 업적 중에 아주 잘못된 업적이 하나 있는데 학교의 십계명 그 액자를 떼어버린 겁니다.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 교육만 하냐? 다른 종교도 가르쳐라 하고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 케네디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몇 번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빌리그램 목사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아침 조찬 기도회를 하고 끝나고 나서 잠깐 나 좀 보자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하고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었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씨가 돼서 나중에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복음을 얘기하라고 할 때 아마 그때 그 가족 간의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하자고 또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죽었습니다. 피살됐어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요. 미루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회를 자꾸 미루면 그 기회가 없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없어진다. 성경의 금기들이 체계적으로 폐지된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성연애. 자, 많이 좀 뭐 노출돼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 고백하는 거를. 커밍아웃? 허태규 선생님, 맞나요? 예. 나는 동성연애 합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도 생겼어요. 근데 아무도 비난 안 해. 아, 그 참 용기 있는 행동이다. 뭐 이렇게 말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용납되고 있어요. 더 심하게는 결혼을 허용을 합니다. 동성 간의 결혼해서 입양을 허용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세 나라가 있어요.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제가 알기로 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금기들이 자꾸 풀어 헤쳐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도하시고 성경에 드러난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모든 인간의 행동을 규제한다는 새로운 하나의 금기사항으로 대체되었다. 이혼은 어떤 이유로든 혹은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이혼 청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성별의 차이는 가능한 없애거나 경시되어야 하므로 가장의 역할을 남성의 책임으로 국한시켜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맞아요? 요새 호주제 폐지하죠. 여성 운동하시는 분 호주제 폐지하잖아요. 뭐 그거는 뭐 크게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을 보면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 맞아요? 맞죠? 틀리지 않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맞지 않아요.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워놨어요. 분명히 세워놨습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거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 학생들 중에 부모가 살아계시고 원만한 가정을 이룬 것 같은 가정 중에서 보면 근데 아이가 지금 현찮은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뒤를 보면 그중에는 대부분 어머니의 파워가 세신데요. 질서가 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깨집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둔 결혼한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장려한다. 뭐 사회적으로도 지원 막 해주죠. 다 가서 뭐 어린이집, 뭐 놀이방에 가고 막 지원해주고, 즉 일하는 것을 장려하죠. 일하는 걸 장려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과 대화 시간이 적어진다 그랬어요. 교육할 시간이 적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가정에 들어가 보면 오락이나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가정 분위기를 딱 장악해 버리죠. 늘상 TV가 켜져 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모피를 얻기 위해서 물개 사냥은 불법이다. 예? 뭐 프랑스의 뭐 브리지트 바르동가 뭐 이 사람 막 개고기 먹는다고 뭐라 그래가지고 동물 보호론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낙태는 어쨌다고요? 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이 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8번은 더 웃기죠? 포르노는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칠 때 성관계, 난잡한 성관계 이런 거는 개인의 권리니까 못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육의 현실이고 우리나라도 이런 아주 많은 부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워서 인격체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인격체를 만들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 사회 환경에, 그런 학교 환경에, 가정 환경에서. 그 대안은 교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맡으신 그 교사직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신성한 겁니다. 교사의 직이라는 것이. 자, 그 외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특징들. 대중매체가 다양화되어 있죠. 즉, 대중매체가 다양화됐다는 것은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작년에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한 거, 대통령이 여론 지지율로 항상 이모 후보가 앞서가다가 막판에 뒤집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대중매체들이 활성화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선택의 기회들이 이른 나이에 이루어진다는 거. 예를 들어서 마약, 본드, 흡연, 음주, 도박, 어떤 사행심을 일으키는 게임들,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어른이나 돼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할 수 있도록 통로들이 다 열려 있다는 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 꿈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라는 거. 그 다음에 가정구조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심성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요. 계속 늘 보호만 받고 받기만 했지 자기가 줄 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심성이 약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학생 죽은 거 아시죠? 게임에다가 게임료가 통신비가 20만원, 30만원 나오니까 부모가 야단쳤어. 속상하다고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 가서 목매 자살했어요. 네? 그런 심성을 가졌어요. 아니 야단쳤으면 자기 잘되라고 야단쳤고 정신 차리라고 야단쳤는데 그거 속상하다고 목매들어 죽어요. 심성이 이렇게 약하다. 심성이. 그 다음에 대부분 도시 생활을 하는데요. 그렇죠? 요즘 학생들 대부분 다 도시 생활인데 도시 생활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밥을 굶습니까? 왜 굶어요? 일을 안 하니까 굶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주유를 하든지 뭐 신문을 돌리는데 우유 돌리든지 사람 모자라서 난린데 예? 자기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데가 도시사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시골은 아직도 비가 적시에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즉 아이들이 신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생활이라는 게.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식 습득의 어떤 통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사의 권위가 많이 무너지겠죠. 네? 아까 예를 들어서 뭐 규현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모르잖아요. 학생들은 아는데 선생님은 모르면 뭐 대화가 되나요? 선생님은 더 모르는데 아이들보다 얘네 배워야 되는데 제가 어제 스타크래프트 배웠거든요. 이거 하는 거 배운 게 아니고 도대체 누가 잘하는지 그걸 한참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한테 물어물어 이렇게 밤늦도록 배웠는데 나중에 다 지고 이긴 것밖에는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하면 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네? 더 똑똑해 그 분야에서는. 제가 본 걸로. 아까 그 노래 가사도요, 노래도 저는 찾을 줄 몰랐고 찾다가 못 찾았어.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한테 시키니까 몇 번 했는데, 아빠, 다운 다 됐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어, 그래, 나한테 넘겨줘라. 그렇게 받은 거예요. 못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교육에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 넌 나한테 필요한 존재야. 왜?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해 줄 수 있잖아. 아이들도 주는 거 좋아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못하기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거 잘 구슬름을 해주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게 나중에 이제 교육 지도 방법에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기준이나 표준에 혼란되어 있다. 뭐 아까 뭐 그런 엉망인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이거 헷갈린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표준이냐? 뭐가 샘플이냐? 그런데 여기는 아까 언급이 안 됐는데 시온의 정서에 보면 정치가를 지도자를 세울 때도 온전한 사람 세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항상 흠 있는 사람을 세워. 즉 아까 노래에도 영웅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영웅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즉 샘플링 할 수 있는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표준이 없는 거죠. 도대체 난 누굴 보고 살아? 세상 사람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뭐 그래도 샘플링 있잖아. 예수님. 근데 아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런 좋은 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이 없습니다. 인생은 물론이고 뭐 성공과 가치관 이런 게 다 헷갈리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발달 특징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기 신체 발달은 뭐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 발달, 성의 발달, 그 다음에 신체적 발달이 어떤 미치는 영향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신체가 발달하는 것에 따라서 성인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게 아까 그 정의에 나온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발달과 아울러서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170페이지 교재 170페이지 보면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즉 예수님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네 가지 영역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혜. 지혜는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영역에서 인지적인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들어간 성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 키가 자라는 건 신체적, 그러니까 육신적 어떤 성장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더 사랑스러워 간다니까 하나님에게도 점점 자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신앙생활이죠. 영적인 부분에서 성장할 것을 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 더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 대인관계, 즉 사회성이 발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발달 영역에서 들어가는 커다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요, 아이들이 지각을 잘하거든요. 아침에 왜 지각을 잘하냐면 특히나 중학생이 그럴까요? 고등학생은 좀 덜한데 고등학생은 좀 늦게 자서 그런 거고 중학생은 일찍 잠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그때 뭐 아이들을 보면요 키가 굉장히 많이 커요. 성장을 많이 해. 근데 잠잘 때 성장이 제일 많이 된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늦잠 잘 때 그 함부로 깨우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영양도 잘 보충해주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줘야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발달될 어떤 그 중요한 시기가 되면 밥 먹고 금세 돌아서서 또 먹잖아요. 배고프다고. 제가 저희 집에 둘째 보니까 요새 6학년인데 그렇게 커요. 먹고 좀 있어. 엄마 배고파. 라면 끓여줘. 그 다음 아침에 걔가 일찍 일어나던데 요새 7시 반 넘어서까지 자요. 근데 키가 많이 컸어요. 얼마 컸냐 했더니 11cm 컸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늦잠 자면 아 지금 얘가 키가 크고 있구나 그렇게 봐도 돼요. 거의 늦잠 자서 그러니까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활동에서 늦잠을 자면 그런 걔는 성장하는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발달이 하는 것은 어떤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죠. 그러니까 어떤 남성은 남성의 어떤 성징이 나타나고 여성은 여성의 성징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이 신체 발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외모죠, 외모. 외모가 남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어떤 패배감을 갖기도 하고 소극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가 외모가 한참 변화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신체적으로도 막 성장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애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어떤 경우는 과격한 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다 감춰버리죠. 그런 단계가 이 중학생의 단계입니다. 고등학생은 이제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외모든 조건 기본적인 골격이 갖춰지니까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육줄의 남자를 원하고요. 여학생들은 뭐예요? 날씬한 사람을 원하는 건 공통점이에요. 거의. 아, 초등학생도 그러더라고요. 아, 아빠 나 너무 뚱뚱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학생만 같더니 남자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신체 발달에서. 그 다음에 성적으로는, 자, 성교육을 학교에서 합니다. 해요. 생물 시간에도 하고, 가정 시간에도 하고, 뭐, 여러 교과목에서 보니까 하더라고. 비디오도 보여주고, 뭐, 하여튼 뭐, 신체 구조 그려놓고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성교육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구도 잘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응? 성관계에 대해서 누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걸 원하죠. 왜? 사회에 맨 눈 뜨면 보이는 게 그런 노출된 어떤 성행위나 누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보고선 그게 무슨 성에 제대로 된 건지 알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지 않고 가르쳐달라고 그러기도 어려우니까 자기만의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제일 쉬운 거 인터넷. 널려 있잖아요. 누드라는 단어를 하나 쳐보십시오. 또는 SEX라는 단어를 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이트가 나오는가. 요새는 그래도 뭐 성인 인증 뭐 이런 거 있어야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그거 뭐 기가 막히게 다 들어가고 우리 애도 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다 이거 갖고 있던데. 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다 외웠어요. 그럼 뭐 성인 인증 무슨 필요 있어. 제 이름 써놓고서 제 주민등록번호 쓰면 다 들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은 알려주기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걸 통해서 왜곡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접근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이 면역 주사를 맞아야 돼요. 신체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성에 대한 거. 그래서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사춘기, 이팔청춘. 응? 이게 청소년기잖아요. 그래서 성에 대한 태도, 성에 대해서 이성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성행위 시기는 어떠냐, 자유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임신 생리적인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이들과 교제해야 되는데 우리 참빛에도 이런 건 없어요. 언제 해줄까요? 그러니까 특강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특강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큼은 주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나 내가 담임이고 내 반 아이들이라면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가끔씩 제가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저 선생님 저 친구하고 이성 친구하고 키스를 했는데요 임신일까요 아닐까요 뭐 이런 질문 와요. 선생님 보기엔 우습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 심각한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 고민을 누구한테 함부로 키스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애 낳고 학교 가서 애 낳고 어? 여관에서 애 낳고 이러잖아요. 왜? 밝히지 못하니까. 낙태는 떳떳하게 해도 미혼모하고 미혼 아이는 그 아주 죄스럽게 여긴다고 그러네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 감추는 거죠. 그렇다고 안 합니까? 감춘다고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 근래는 제가 노출이 안 돼서 모르는데 몇 년 전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임신해갖고 상담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은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반의 아이가 안 그렇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에 어느 학생 하나 가출했다 돌아왔는데 남자친구랑 갔다 왔어요. 몇 달 동안 갔다 왔어요. 뭐 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안 했기를 바라죠. 같이 앉았을길 바라는데 같이 나갔는데 어떻게 간지 앉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거룩한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학생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혹자는 구원 받았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신앙생활 잘했대요.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로 갈까요? 가정으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대인관계, 가정. 그러니까 또래관계. 또래아이가 같이 하니까 나갔으니까. 그 부모님 아직도 지금도 울상이셔요. 주름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보니까. 그게 구원받은 애라고 없는 게 아니라 아까 고립주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행동주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 갖고 다 못 막아낸다는 거죠. 아이들을.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171쪽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졸리시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앞부분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성경에서는 금합니다. 그러니까 시도하거나 뭐 이러면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서 금했으니까 무조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은 납득 못 해요. 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득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안 믿는 부모님이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랬어요. 충돌이 일어났죠. 순종하라고 했는데 부모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충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어요. 부모 말 안 들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랬다고 치고서 말하고 나왔다면 어떻게 돼요? 그 안 믿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고 속이 상하겠어요. 이 녀석이 나는 믿지도 않는 하나님 핑계대고 어? 반항하고 교회를 가? 들어오기만 해봐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혜로운 아이는 아버님 부모님 말씀도 옳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일요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신 교회 갔다 와서 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바른 행동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갔을 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부모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뭐 물으나만 하죠. 네?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가르치기 이전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지혜롭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지혜가 없는데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갖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그 기준을 사춘기 때까지 다 세워놔야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뜻을 정할 때가 10대 때지요. 응? 왜 뜻을 정했을까요? 그 당시 왕의 그 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은 대부분 제물이었습니다. 제물 먹을 수 없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이방 신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결국은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나 이거 음식 안 먹겠습니다. 대신 응? 야채를 주십시오. 대신에 제 모습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제가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못한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 뜻을 정하기까지 다니엘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 뒤에 나오죠. 기도를 많이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에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뜻을 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의 지적인 욕구하고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온전하게 성에 대해서도 아이가 더러운 거 넣었지. 제가 우리 아이 가끔씩 컴퓨터를 들고 열어가서 열어보기 목록인가 거기 들어가서 봅니다. 어느 사이트를 갔는가. 네? 그럼 나오지요. 성인 사이트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근데 성인 사이트 들어간 건 제가 들어간 거지 우리 애들이 들어간 건 없어요. 아직.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얘기해 줘야 돼요.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결혼하고 성에 대해서는 네 부부간에 충분히 누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충분히. 그런 게 전제가 안 되고선 하지 말라 그러면 한참 이성에 대해서 관심 많을 텐데 성에 대해서 관심 많고 매스컴의 절반은 다 성에 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들이 보기엔 그렇잖아요. 차 지나가는 차에도 반나의 그 여자들 그 명함들 잔뜩 꽂혀 있잖아요. 매일 그런 걸 보는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서 온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그런 부분. 자, 생리적, 신체적 발달이 행동에 미친다. 헐록이라는 사람이 쓴 내용이 거기 있고요. 거기 보면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그랬는데 사실 갑작스럽지 않지만은 아이들은 이 신체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준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죠. 그다음에 발달의 어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또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다른 친구 보니까 가슴이 큰데 나는 작아. 그럼 고민되죠. 다른 친구는 작은데 나는 커. 고민되죠. 다른 친구는 키가 큰데 나는 작아. 고민되는 겁니다. 다른 친구는 토론에 났는데 나는 안 났어. 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발이 크냐 작으냐 가지고 그거 갖고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코가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거 갖고 저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전 보면은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키 작은 것 같고 고민을 좀 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다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그 외모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을 시켜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한 군데는 예쁜 데가 있어요. 얼굴이 좀 균형이 안 잡혔으면 뭐 눈이 예쁘다든가 입이 예쁘다든가 코가 예쁘다든가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되면 얼굴 피부가 좋다든가 하여튼 분명히 칭찬할 만한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넌 어쩌면 그렇게 코가 예쁘냐?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그 약점을 다 커버할 수 있게 아주 그냥 물씬 그냥 칭찬해 주면 그게 커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좀 없어진 다음에 그냥 한참 부정적인 다음에는 그거는 뭐 아부처럼 들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이 열렸을 때 그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아까 아이메시지 배웠잖아요. 나는 너가 올 때마다 네 큰 눈을 보면 내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해갖고 좀 딱 해주면은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으로 약점을 커버시켜주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어떤 이상의 상실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저 그게 보통 중학생 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이제 커가면서는 이제 자기 어떤 운명이나 숙명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은 뭐냐? 172쪽입니다. 청소년기의 발달과 하비거스트라는 사람이 아홉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체격을 인정하고 성 역할을 수용한다. 이것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성이나 이성 친구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또는 성인으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해야 되고 또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직업 선택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유능한 어떤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지적 기능과 개념들을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고 이를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 그리고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에 이뤄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우리가 신앙적인 범위 내에서 가르쳐야 될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는 못 가르치겠죠. 그러나 이거를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대화거리가 된다는 거죠. 교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중학생이 특히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말을 잘 안 합니다. 간증시켜봐도 뭐 한 1분, 2분, 뭐 5분 넘어가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고 대답을 해도 짧고 그러니까 교제가 사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방적이 되죠. 교사가 그냥 원사이드로 쭉 나가거나 또 인원이 좀 많으면 그건 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수업은 사실 망치는 겁니다. 질문해줘요. 질문. 내용 갖고. 아마 이제 다음에 발문법이라는 또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로 이제 신앙적인 걸 하지만은 그 외에 이런 환경적인 것들도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아까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사야서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렇게 돼 있고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게 자존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존감을 찾는 과정이 나는 누구인가? 내 어떤 자아 정체감을 찾아내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인지 영역에서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 발달 영역을 보겠습니다. 인지 발달의 대표적인 이론가가 피아제라는 사람이에요. 피아제가 자기 자녀를 잘 관찰하면서 인지적으로 어떻게 발달되는가 그 과정을 논한 게 이 네 가지 단계입니다.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랬는데 우리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것은 구체적 조작기라고 할 수가 형식적 조작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실물 보고 얘기했던 것을 상상을 통해서도 머리에 그려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논리적 어떤 3단 논법으로 추론이 가능한 시기. 이게 이제 뭐 중학교 때는 좀 안 되지만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는 이런 것도 가능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추상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어떤 발달이 되고 있고 또한 이상적인 어떤 꿈과 뭐 사춘기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자아 정체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 있는가? 나의 지금 위치는 어디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친구들이 다 보는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이런 위치를 찾아가는 게 자아 정체감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찾는 거죠. 그것을 세상에서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헤매다가 세상 저 친구들은 포기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 그것이 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존재하심으로 해서 나도 존재하는구나는 자기의 존재감을 찾아갈 때 그 학생은 이제 뭐가 바뀌느냐면 생각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먼저 가르쳐야 될 부분은 어디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행동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시온의 정세도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상을 가르치면 행동이 바뀌고 사상은 교육으로 바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자존감을 세우면 소설 중에 그런 소설 있죠.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있죠. 네? 왕자. 누가 왕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왕자잖아요. 거지는 누가 구워집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거지잖아요. 근데 그 신분을 바꿨잖아요. 바꿨을 때 왕자가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처럼 행동하지요. 거지가 왕자의 신분으로 왕자의 옷을 입으면 왕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옷을 입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거지의 옷을 입고 있으면 거지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것을 인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자아정체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정체감은 자기를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찾는 데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어 지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써놨고요. 정서발달. 정서발달은 보통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한데 그거는 이제 심리적인 영향, 신체 발달하고 심리적인 거하고 같이 아울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냈다, 갑자기 또 편안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어떤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신체 상태에 따라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크면은 환경적인 요인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그 감정에 우리 고등부에서 지금 많이 하는 그 감정의 컨트롤이 뭐냐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 1집도 제작해서 CD하고 테이블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감정적인 발달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너무 중요하죠. 먼저 우리가 교제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터치를 해주면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게 교회 안에서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해서 뭐 아주 뜨겁게 갈 필요는 없겠지만 마음은 열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고등부에서 약 30분씩 아침에 아이들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하는 이유가 찬양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 사는 거 내놔라.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죄책감 갖지 말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속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 가사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누가 안 해요? 변성기에 있는 학생들은 안 하죠. 그러니까 그 학생한테 노래라 그러면 안 되죠. 그 학생한테 함부로 기도시켜도 안 되고 그 학생한테 함부로 간증시켜도 어려움이 겪을 수 있어요. 아까도 나왔죠? 아주 내성적인 학생한테 간증시켰더니 안 나왔다고 똑같아요. 감정적으로 좀 잘 정립이 안 됐는데도 시켜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감정을 다룰 만한 것은 계속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혼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을 EQ가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잘 못 다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경에서 나왔던 감정 얘기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게 찬양입니다. 찬양, 뭐 속옷이고 춤추며 노래하며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 문화는 아직 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허락한다면 찬양을 통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과 이제 우리 찬송 율동을 하는데 중등부에서 찬송 율동은 아마 잘 안 따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지로 시키려고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 거죠. 하여튼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아이들 눈치 보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그건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 사회성 발달에서는 성도덕의 도덕 윤리의 발달까지도 좀 다뤄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못 다뤘습니다. 그러나 사회성 발달에서는 부모의 그늘에서 또래 관계 또는 선후배 관계로 확장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성 발달에서 개인주의죠. 특히 요새같이 컴퓨터를 통한 시대에는 개인주의 또는 고립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죠. 컴퓨터 하나만 열면 거기서 모든 세상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떤 학생 보니까 아바타, 컴퓨터 그 가상 공간에다가 옷차려 입히고 맨날 갈아입히고 이러면서 몇십만 원 쓴 학생 있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아이들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애들이 복음 전하는 거나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죠. 전에 보니까 가상의 가족을 만들어 갖고 가상의 가족 뭐 할아버지부터 뭐 지금 왜 그게 이용이 되느냐면요. 대부분 요새 핵가족이니까 핵가족에는 뭐야 삼촌도 없고 고모도 없고 이모도 없고 뭐 쟤 없잖아요. 부모 외에는 거의 없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고. 예? 그러니까 가상의 가족을 만들었어요. 사이버상에서. 그리고 그 가상의 가족 중에 나도 한 역할을 합니다. 삼촌이면 삼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떠니까 오늘 학생 얘기인데 어느 날 광주를 서울 사는 학생인데 광주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알았더니 거기 우리 가족이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상하고 현실 세계하고 막 헷갈리는 거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 지금 학생인데 자기가 그 사이버상에서는 삼촌이거든요. 그 삼촌의 위치로서 그 결혼식을 가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예? 이해가 되셔요? 그런 게? 그런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한참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나도 사이버상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현실에 있는지. 같이 헷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꿈속으로 가죠? 꿈속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 그래서 이 친구가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 와서 뭔 얘기를 듣고 왔냐? 그랬더니, 나보고 알렉산더라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보고 알렉산더라고 했으니까 니네들도 나한테 알렉산더라고 그래.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분명히 들었거든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다 알렉산더라고 안 그러면 이제 뭐 야단을 치면서 알렉산더라고 그러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한 친구가 그 옆에서 같이 잤던 친구하는 말, 얌마 그거 내가 한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걔가 꿈속에서 있는 거를 현실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근데 반응이 별로 없네요. 졸려서 한마디 했더니. 네? 아, 한참 있으니까 반응이 좀 오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쾌락주의라는 거죠. 아까 선악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아이들의 선악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재미있고 즐겁고 웃기면 그게 선입니다. 자기가 재미없으면 다 좋은 것도 악이에요. 싫은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오늘날 선악 간의 기준이에요. 쾌락주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런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아이들이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10대, 틴 시장이, 10대의 시장이.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힐리스라는 운동 아시죠? 바퀴 달린 운동화. 어머, 교회도 굉장히 많이 신었던데요? 우리 아이는 반에서 등수 안에 들게 샀어요. 그런 거 하면 다 1등입니다. 하나만 안 사준 게 있어요. 그, 저기, 킥보드인가 그것만 안 사줬지. 나머지는 하여튼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듣는지 사면은 하여튼 등수 안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조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반에서 10명 이상 사면 그때부터 사달라고 그래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무서운 소비시장입니다. 즉 물질로. 근데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요. 아이가 사달라면 또 안 사줄 수 없겠더라고. 예쁜데. 네? 그냥 다 주고 싶은데요. 그렇죠? 부모님도 그러시죠? 자, 그 원리를 거기서만 끝내면 재미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사랑스러운데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예쁜 짓 하면 다 들어주시겠죠. 여러분이 선생님으로서 충성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요? 아니죠. 여러분이 내 우리 반에 정말 우리 반 아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내가 정말 잘 가르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실리스도 사주는데? 네? 다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물질적으로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에서는 가족과 또래 관계, 학교, 직장. 직장은 요새는 이제 중퇴하고 또는 학교 가출하고 직장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 학생들의 그 관계인데 그냥 말씀을 거기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면 아이들을 사회적 관계에서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특성, 신앙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떤, 우리 10대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첫째는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이제 성숙이 되니까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초등부 때는 그냥 하나님 계시다니 그러면 그냥 예 그랬는데 중고등학생 되면은 하나님 계셔? 어째서? 왜? 어디 계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이 들 수 없는 어떤 물체도 만들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해요. 질문이 됩니까? 제가 좀 버벅거렸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면.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니까요. 네? 들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럼 들지 못하는데? 뭐 하여튼 뭐가 안 맞는데 하여튼 헷갈리는데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에는 없는데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기발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따지죠. 논리적으로. 저 학생은 아주 성실하게 사는데 왜 가정은 그 모양입니까? 저 학생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재능이 좀 없어 보입니까?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자신한테 해상되면 어때요? 하나님 없다.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제 말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분석에 예리하고 추상적으로 있지 않은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이제까지 알아온 것 그 주관을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학생이 어느 우리 교회 학생인데 부모님도 우리 교회 나오시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학생이 안 나와서 얘기를 들어왔어요. 먼저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왔더니 뭐 부모가 잘못하는 걸 일일이 뭐 나열하는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또 가서 이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또 애가 잘못하는 거 이렇게 막 나열을 해요. 근데 제가 중간에서 들으니까 다 옳아요. 양쪽인 말이 다 맞더라고. 다 맞아요. 그런데 아이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본 시각, 네모난 안경을 갖고 보면 네모난 그 창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외의 걸 보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지. 모순됐다 이거지. 그 다음에 행동이 이율배반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냐면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아주 활동적으로 하는데 집에서는 좀 소홀히, 가족에게 소홀히 하는 가정에서 그런 아이들이 나와요. 틀림없어요. 뭐 구역장이다, 무슨 집사님이다, 뭐 교회 임원이다. 선생님 가정도 있나요? 뭐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 남의 아이 가르칠 때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언어폭력. 폭력 쓰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서울교회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역교회에서도 그런 걸 사례 많이 봤습니다. 하계수행회, 동계수행회 때 보면 아이들이 막 사고 치는데 아, 저 아버님이요? 집사님이요?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의 안 되죠? 근데 왜 그럴까 보면은 거기에 그런 오류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정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야, 니네 아빠도 하나의 사람이고 약점을 갖고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흠이 나타나게 보이질 않아. 아빠는 저 무대 앞에 있을 때도 흠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흠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날 수는 없잖아. 그러나 집이라는 곳은 사랑이 있는 곳이야. 평강과 평화가 있는 곳인데 만약에 집에서도 다른 사람 대하듯이 거리감을 두고 긴장을 해서 산다면 집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도 학교에서 할 때는 학생으로서 점잖게 하지만 집에서는 뭐 신발도 아무 데다 벗어 던지고 양발도 옷도 아무 데다 벗어 던지고 그러지 않냐. 행동이 덜 절제되는 곳이 집이다. 그런 것을 납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런 거죠.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유독 좀 까탈스럽게, 까다롭게 하나.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그 부모님은 좀 이중적이네. 뭐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만하라네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관심과 욕구 아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적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래 집단에 인정받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니까. 그 다음에 친절한 지도를 원하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인 관계나 태도에 대해서도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감, 그러니까 가정이 불안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흔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해서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라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가족 간의 어떤 깊은 연대감. 그래서 어느 훌륭한 가정을 제가 보니까요, 그 가정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이 모이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봉사하고 뭐가 다 없어. 교회 봉사도 필요 없어. 왜?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케네디 욕했는데, 케네디가 잘한 것도 있어요. 공무를 해가다가도 자녀하고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공무를 연기시킨 경우도 있어요. 취소시킨 경우도. 그 정도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대변인인가 재무상 장관이 나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이 일 그만두겠다고 사표 쓴 사람도 있어요. 즉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 막상 모이자고 하면 자기 일 본다고 나가지만 가정에서 그런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교제가 잘 되는 가정은 아이들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화의 통로가 단절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갖고 있게 되죠. 문제는 있는데 어때 풀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춘기 때 성에 대해서 성관계를 갖거나 이성 친구를 자주 갖는 그 뭐 바꾸거나 했던 그런 데다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집에서 그런 욕구가 채워지면 이성을 그렇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따뜻하게 환영을 받으면 그 학생이 이성에게 몸을 함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따뜻함을 받지 못하는데 내 이성 친구는 나를 너무너무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는 가정이다. 틀림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적인 교육은 교사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사가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68시간 중에 2시간 빼게 더 돼 일주일에? 근데 2시간도 아이들하고 다 못 만나잖아요. 한 뭐 7, 8명이면 7명씩 나눠야 되죠. 그 다음에 반은 또 전체 교제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교제할 시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정의 부모님하고도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반 아이들하고도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만 오면 행복해. 나는 저 선생님 때문에 오겠다. 나는 우리 반의 친구들 때문에 온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그 분반이 잘 안, 좀 안 나오는 분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뭐라 하냐면 나는 나도 안 나오면 선생님이 너무 실망할 거면 나온다.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분반이, 내가 맡은 분반이 정말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고 오고 싶어 하고 거기 가면 모든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 풀어질 수 있을 때 그 반은 성공적인 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10대절 어떤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이론일 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줄 때, 한 번에 다는 못 채워주니까 하나하나 채워줄 때 그들은 거기서 조그맣게 기쁨을 느끼고 그게 점점 커지면 선생님들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는 어른이 돼서도 선생님 저 어떻게 됐어요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년 맞는 그 시간만이 어떤 너하고 나는 교사와 제자 사이다가 아니고 한 번 맡은 교사와 학생 관계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아이들 계속 관계를 갖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하면 정말 좋은 선생님들 그 다음에 존경받는 선생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도 받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책 가운데 주님께서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되는 교사 교육 가운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사와 학생들 간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참으로 교사로서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